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은 29일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당초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30일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장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만큼 김영철 부장도 방미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조혜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8명의 북측 실무진과 만나 의정과 경호 등의 사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며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AP통신 등 언론 등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2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옮겨 심는 환적 장면이 포착됐다고 일본 정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새벽 중국 선적 유조선 지송 6호와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개항한 소형 선박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자위대 소속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실을 안보리의 북한 제재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중국 측에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의한 환적 의심 사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미니카, 벨리즈 선적 등의 선박이 북한 유조선에 환적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선 미 당국자의 언급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25%의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 달 30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인 벨기에에서 29일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동부 도시 리에주에서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어 범인은 총기를 빼앗아 이들 경찰관 2명과 다른 행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범인은 근처 학교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인질로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의 완전한 폐기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know if these negotiations.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내륙 지방은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10시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장은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1시 25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817편의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베이징 도착 후 다음 날인 30일 뉴욕행 CA-981편으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 부장은 30일 오후 1시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의 베이징 행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국장 대행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영접 나온 지재룡 중국 북한 대사와 함께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장 일행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의 미국 행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앞둔 미북 양측의 사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27일부터 시작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성김 대사 외에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해 북한의 핵 폐기 방식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8명의 북측 실무진들이 의전과 경호 등의 사안을 놓고 29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 간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향후 북미 실무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관련 양측 간 사전 조율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측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한국 측 대표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당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도 조만간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북은 물론 남북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북한은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송환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환을 거부한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날 공개한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조미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이 언급한 훈련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이에 대해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두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과 관련한 최근 진전 상황들을 논의했고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에 앞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이 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열리더라도 후속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속도, 또 이에 대한 보상을 2주일 안에 결정하기 힘든 만큼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본격 협상은 그 뒤에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북 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What we don't know, of course, is whether the summit will achieve very much, because it's unlikely that the U.S. and North Korea will agree to any major
미국과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핵 폐기와 관련한 핵심 사안들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 폐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담긴 선언이나 성명 발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비핵화 내용에 관한 진짜 협상은 다음 달 12일 회담 이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가 원하는 만큼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당초 예정됐던 대로 다음 달 12일에 열릴지 아니면 다소 지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only deal tha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of State, National Security Advisor,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핵 폐기의 속도와 보상 시점에 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공으로 간주할 유일한 합의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역량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비핵화가 미북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회담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방식과 속도 그리고 무엇이 보상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은 이미 상당 부분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s, you know, how can we assure them that we're not trying to change the regime. You know, and a lot of that work, I think.
남북한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would seem implausible to me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make such a dramatic move as to truly give up this capability.
북한이 단계적 보상 없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지는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선 일괄 타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approach toward denuclearization is step by step, incremental.
장기간에 걸쳐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방식만이 비핵화를 향한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단계적 방식이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o work out the details of that and in particular to work out the verification measures for all of those steps.
검증을 포함해 단계적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적 조치를 협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에는 모두 국제사찰단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시점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Depends on what you have in mind for offering something in return. If the quick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식의 보상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반면 25년 전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것과 같은 경수로 건설 지원과 같은 보상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양측의 대사관을 두는 식의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VOA가 미국 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절차와 추가 제재가 대안으로 제시됐고 정권 교체를 유일한 해법으로 보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소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담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VOA의 설문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0명은 모두 미북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We've all been through this experience before, so it's very hard to take Kim Jong-un seriously. But the argument in Korea is that he's different.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어봤던 것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다르며 경제를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의 성명 외에 다른 어떤 증거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며 그다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역시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며 보유한 핵무기들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등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if they come in and say, no, you know, we're going to have to keep something, then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a negotiation. And that's what makes me very skeptical.
북한은 아무런 대가 없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자신이 회의적인 이유는 이 부분에 있다며 미국은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서로 요구를 맞추는 협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해결책 대신 도발 이후의 평화 술책과 지리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협상 절차라는 속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협상이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know if these negotiations will lead to North Korea giving up nuclear weapons. The problem is North Korea's entered into negotiations.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조치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입니다.
Obviously, is not going to give up its hope for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 And in fact, that's exactly the language, as you know.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봤듯 북한은 온전한 핵무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북 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은 핵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큰 단계적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무장해제할 힘이 있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선 한국 체제 하에 남북이 통일되는 통일 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역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내에서 스탈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며 미북 정상회담이 이런 관계를 청산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에 북한 출신 미국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탈북 난민들은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 대신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한 것은 통일과 북한 주민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기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탈북 난민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모 씨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미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그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진보 계열이고 뭐 이렇게 뭐 운동권 세력을 하지만 또 뭐 좌파인 거 하고 또 북한의 그런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찬미하고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북한의 실상 본질을 이제 아마큼 아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정상국가인 것처럼 이제 예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는 걸 보면서 물론 뭐 국가 간의 대화니까 물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격식을 갖추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살단하면 너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까 우려하는 게 있고요.
미국 남부에 사는 정모 씨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깜짝 놀랐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핵을 폐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예, 네, 그 슬프니까 북한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예.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탈북자, 북한군 등의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란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이른바 인정 외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28일 VOA에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건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도 없으며 비웃을 만한 발언이란 겁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해자들을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해 있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 작가 지연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내 많은 탈북민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가능성 제기로 걱정이 많은데 북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암담하고 북한 종업원을 전 종업원을 강제 송환한다는 그런 설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치에 달했거든요. 통화라는 것이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 정권이 해달라는 대로 이제 다 이렇게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미국 동남부에 사는 북한 교원 출신 사라 씨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한국 속담이죠. 한국어는 말리는 시누이입니다. 미국 시누이 싸는 게 얄밉습니다. 차라리 동의를 원하지 않으면 아예 원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말했으면 좋겠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위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독재자를 두둔하며 북한 주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통일보다 한국의 이익만 먼저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주 씨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조미로 호칭하는 건 배려 차원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친밀감이 있는 남북이란 표현보다 조미로 호칭한 게 통일 없이 두 국가로 살자는 의미로 비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조미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통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냥 북한에 있는 정권 그다른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경제 협력 정도만 해서가지고 한반도에 일단 평화롭게만 하고 그런데 정말 통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너희는 조선으로 남아있어 우리는 한국으로 남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전민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거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좀 이틀대로 살다가 내가 내년 가서 통일하다는 거는 뭐 거의 통일 안 한다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하지만 탈북난민 정신은 조미든 북미든 다 같은 한반도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해니송 씨는 북미나 미북으로 하지 않고 조미라고 한 건 북한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최대 지원국이자 동맹인 미국에 대한 모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미국보다 북한 정권을 더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텁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일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 난민은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할 수 있겠냐며 너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 관련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곧 주민들에게 지금처럼 살라는 얘기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도 저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먼저 조건이 뭡니까? 체제 보장이잖아요. 체제 보장이 조건인데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그 체제가 보장되면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고깃국에 쌀밥을 먹여주겠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듣던 이야기고요. 그건 시행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정은이가 제일 처음에 조건이 뭡니까? 대북방송, 전단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북한 주민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라는 거죠.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7일 제국주의 사상 문화는 침략과 지배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국 문화는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내부 혼란을 조성해 제도 전복,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협조를 약속한 북한이 첫 가시적 조치로 화답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두 가족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면서 미국 내 가족과의 상봉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상봉을 돕겠다며 이산가족 정보를 전달한 미국 내 단체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북가주 이북 오도연합회입니다. 이 단체의 백행기 회장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24일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가족 확인 요청 서류를 접수한 재미 이산가족 4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을 한번 찾아내는 과거에는 늦어도 6개월 이상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3개월에 걸쳐서 이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찾은 이산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88살 이상옥 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75살 이종석 씨입니다. 개성 출신인 이상옥 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번에 북한 당국의 협조로 개성과 삭주에 살고 있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을 찾았습니다. 남동생 2명은 각각 81살과 72살, 여동생은 70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1년 일사 후퇴 때 함경남도 흥남에서 한국으로 피난한 이종석 씨는 북한에 있는 79살과 76살 누나 2명과 72살 여동생, 68살 남동생을 찾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백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서신 교환을 추진한 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방북 예외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성이 시작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었을 경우에 이상 가족들의 상봉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를 통해 북한의 친지를 만나기 원하는 한인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값 등을 받은 뒤 방북과 가족 상봉을 비공식적으로 허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수년간 추진해온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지원 요청에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 꽉 막혔던 미국계 한인들의 가족 상봉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85세 이상 90세가 다 넘은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시간도 없습니다. 북까지 255단어패가 이산가족을 찾게 된 첫 단추를 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넘게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을 성사시켜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북가주 이북 5도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상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해줄 것을 대표부에 위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상봉 신청자들의 방북 기간 동안 정중한 안내와 신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측은 또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시 신청자들로부터 받아온 각종 지원금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장에서 사망하고 실종된 미군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와 실종자들을 찾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lso remember the more than 82,000 American servicemen and women who remain missing from wars and conflicts.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전쟁에서 싸우다 실종된 8만 2천 명이 넘는 미군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마다 이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메모리얼 데이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매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henever possible, we will bring them home. We pledge to remember not just on Memorial Day.
한편 지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에서 발생한 미국인 전사자는 3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아직도 7,702구의 6.25 참전 미군 유해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던 1997년, 당시 전동기를 보관 수리하는 공장에서 창고원으로 일했던 글로리아 김 씨. 전동기에서 구리와 동을 조금씩 떼어 중국으로 내다 파는 브로커와 거래를 했었습니다. 공장을 담당하는 보안원과 함께 8개월 동안 그렇게 돈을 벌어 쌀을 사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의 규모가 커졌고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빼돌리는 자는 총살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명령으로 동료의 사형을 지켜봤던 글로리아 씨는 이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괴롭혔죠. 엄청 나를. 그러니까 작업 안장에 정말 많이 우리 집에 와서도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괴롭히?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욕을 무슨 열두 갓나로 불러요. 무슨 갓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갓나 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여성의 직업 소개 제안을 받고 글로리아 씨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신매매 일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언니가 나보고 중국 가면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집이라면 한 달에 400원씩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일단 바빴어요. 이렇게 북한에도 돈만 있으면 뭐 해결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 가서 돈 좀 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여기 있을 상황 안 되니까 일단 중국에 좀 가슴에 돈도 벌고 이제 그 생각을 일단 했어요.
동네 여자 말만 믿고 17살 난 북한 소녀와 브로커 여성과 함께 강을 건너 연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로커에게 끌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십수 명의 탈북 여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암흑같은 20살 나이에 탈북 여성 글로리아 씨의 중국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돼지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넘어왔던 어린 탈북 여성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고 자신은 돼지 사육장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하는 글로리아.
그러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돼지 이렇게 감에 있어요. 그 감에다가 이제 그 주인이 식당마다 걷어들여온 그 찌꺼기들, 음식 찌꺼기들 그걸 다 퍼여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오물장에서 주워온 신발, 버린 신발, 그 다음에 옷들 이런 거로 그게 다 불쏘시개예요. 근데 이게 다 섬유잖아요. 이게 불이 연기가 되면은 이게 연기가 곧오신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섬유니까나 이게 연기가 무거우니까나 단 이게 난리감자인데 이게 나무 장작이나 연탄 같은 거는 이게 불이 피면은 이게 없어져요. 근데 섬유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다 깔아 앉아요 그대로.
글로리아 씨를 노예로 산 돼지 사육장 주인인 중국인 할머니는 새벽녘에 돼지 여물에 필요한 음식 찌꺼기를 모으러 나가고 글로리아 씨는 눈을 뜨면 돼지를 씻기고 여물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신발 중 쓸만한 것은 골라 입고 돼지 여물을 만들려고 모아온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판이 되는 떡지 붙어요. 새까매요. 그게 연기가 이렇게 안 채져가지고 그게 안고 또 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누도 안 줘요. 세수 비누라는 것도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옷을 빠는 형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햇빛에다가 올려놔요. 그 쓰레기통에서 가서 냄새가 엄청 여름 같은 막 그대기가 쓸거든요. 지금은 웃지.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얘기를 못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돼지만 있어요.
말할 일도 없었겠네요.
말할 일이 전혀 없죠.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돼지 팔라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은 와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맞서서 할 얘기는 없죠. 나는 일꾼이니까. 돼지 키우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사육지가 이게 농촌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어요. 사람을 구경을 못해요. 그냥 주인을 보는데 주인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뚜물 식당마다 찌꺼기 다 거들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사람도 없는데 도망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바보지. 돈을 그냥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엄청 바보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아니 그 구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신기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노예로 팔려갔으니 가진 돈은 없었고 말도 모르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탈북 여성. 탈북 전에 겪었던 공포, 중국으로 속아 넘어온 과정과 노예로 팔려오게 된 상황. 짧은 기간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막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아야 그때는 그냥 죽을 생각만 했어요. 거기는 파리가 많거든요. 덥고 돼지가 똥 싸고 하니까 이렇게 파리가 많이 꾸려요. 항상 파리 약을 많이 했어요. 새파란 이렇게 물 통째로 사놓거든요. 항상 그 생각은 많이 했지 일상 어디 간다 이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삶을 포기할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글로리아 씨는 3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날 데리고 뚜물 거들어 다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시내라는 걸 그걸 먹을 그냥 나 쳐다보죠. 뭐 어떻게 쳐다봐도 그때가 어땠어요? 내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기분이 그때는 그냥 기분이 그때는 별로 그러니까 슬픈 것도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처음 시내라는 데를 나가봤어요. 시내를 나가기 전까지는 버스가 보이잖아요. 아, 우리 여기도 버스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한 50m 정도? 그러니까 그 사육장에서 50m 정도 걸어서 나가니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알았고.
노예로 팔려온 지 3년 만이었던 외출은 시장의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옷가지와 시장 바닥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모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 없었더라면 돼지보다 못한 삶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 아니고 이제 기회 좀 보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라는 게 뭐 따로 있어요. 돈 1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버스 타야 되니까.
버스 타고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 건 알아요. 버스가 마지막 정착점까지 가는 거지 나는. 어디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사육장 주인 할머니가 얼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주었던 돈이 1원이었다고 글로리아 씨는 말했습니다. 1원. 글로리아 씨가 3년여 동안 돼지 우리 속에서 일을 한 대가였고 비록 1원이었지만 그 돈은 찐득찐득하고 더러운 사형장 같은 곳에서 글로리아 씨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그 버스에 앉자부터 내릴 때까지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앉았을 때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꽉 찼죠. 너무 싫었는데.
그리고 만난 사람이 글로리아 씨가 송미 아빠라고 부르는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된 글로리아 씨. 지금은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늘 가슴으로 부릅니다. 3개월 갓난쟁이였을 때 헤어져 4살이 됐을 때까지 볼 수 있었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다시 딸을 보러 갔을 때가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남미 남성과 결혼해 귀여운 아들을 낳고 사는 탈북 여성 글로리아 씨에게 중국이란 나라는 어쩌면 오히려 북한보다 더 가혹한 나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점차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1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0도,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3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9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는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은 29일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당초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30일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 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장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만큼 김영철 부장도 방미기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근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며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옮겨 싣는 환적 장면이 포착됐다고 일본 정부가 2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새벽 중국 선적 유조선 지성 6호와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개양한 소형 선박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자위대 소속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은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실을 안보리의 북한 제재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중국 측에도 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의한 환적 의심 사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미니카 벨리즈 선박 등의 선박이 북한 유조선에 환적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같은 발표는 앞선 미 당국자의 언급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25%의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 달 30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인 벨기에에서 29일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동부 리에주에서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어 범인은 총기를 빼앗아 이를 경찰관 2명과 다른 행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범인은 근처 학교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인질로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 후 무장경찰에 투입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은 사살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